고린도전서 45번 메시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다룸 2. 고린도의 철학적인 헬라 믿는 이들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질문을 답변함에 있어서 바울은 문제들을 단순화시켰습니다. 그는 고린도인들이 주와 그분의 정하심과 그분의 주권적인 안배를 받아들이도록 그를 격려했습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한영됨으로 그리스도를 살고 주님께 복종적이고 그분을 의뢰한다면 많은 복잡한 상황들이 단순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복잡함은 철학적인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예를 들어 결혼에 대해 철학화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복잡함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는 결혼에 관한 많은 복잡함이 있습니다. 주의 회복 안에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상황들을 단순화시키고 복잡함들을 제거하는 신약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을 분석할 때 우리는 복잡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으로 돌이킬 때 모든 것은 단순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고린도전서 7장을 귀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장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적셔지고 하나님과 하나이고 완전히 그분께 복종한 사람인 바울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는 따지는 것이 없었고 불일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안배하신 어떤 환경도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명백하게 말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에 관하여 고린도인들에게 그가 준 가르침에 의해서 압니다. 이러한 가르침들은 바울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었는가를 계시합니다. 이 장에 있는 바울의 글들은 그가 참된 하나님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8장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를 다룹니다. 이 문제는 예냐 아니냐라는 대답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8장에서 바울은 예냐 아니냐와 같은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이 질문을 다루는 방법은 그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따라 산 사람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를 따라 산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생명나무에 있어서는 그것이 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오직 생명의 문제, 건축하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표현된 거룩하고 영원한 생명의 문제입니다. 이 생명은 언제나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합니다. 8장 8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 천거하는 것에 관한 사상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뛰어난 표현이며 심지어 비범한 것입니다. 나는 성경 어디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찾을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8장에 있는 바울의 대답은 분명히 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면에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는 것들을 행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의 인식에 따르면 만일 어떤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 천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러한 것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였으며 그분으로 적셔졌기 때문에 그의 전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린도인들에 의하여 야기된 질문들에 예냐 아니냐로서 대답하지 않고 그의 어떠함과 자기 자신의 실행을 따라 대답합니다. 그의 실행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된 생활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울이 행했던 것과 같은 이상을 보아야 하고 그것을 실행해야 합니다. 8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하여, 하나님께 천거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에 대하여,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결국 그는 이 장을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지 않게 하리라 로 결론짓습니다. 내 형제라는 표현은 모든 형제가 바울에게 사랑스러웠음을 가리킵니다. 그는 모든 형제들을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하나였으며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는 예냐 아니냐를 따라 대답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식의 나무를 따라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지방교회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바울처럼 생활하고 실행했다면 의문들과 문제들과 또한 복잡한 것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질문들은 철학적 사고방식으로부터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이킬 때 상황은 단순하게 됩니다. 사도의 변명, 그의 자격들. 9장은 우상의 제물 먹는 것에 관한 부분에 삽입된 것입니다. 이 삽입 부분에서 사도는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다른 이들을 실족치 않게 하고 8장 13절에 동정어린 사랑의 원칙을 실행함으로 그들을 건축하는 본으로서 자기 자신을 제시합니다. 1절에서는 내가 자유자가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였으며 어떤 사람에게도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들이 그러하듯이 그도 또한 먹는 것에 관한 어떤 특별한 방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정어린 사랑의 원칙을 실행합니다. 그는 믿는 이들에게 자신을 하나의 본으로서 제시함에 있어서 이 책에서 언급하는 모든 문제들과 교회 생활과 그 교통에 관한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권위를 주는 그의 사도직에까지 이릅니다. 그가 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은 그의 가르침에 근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사도직 안에 있는 고유의 권위에 근거합니다. 그 상황을 다룸에 있어서 바울은 이 입장을 견지해야 하며 이 문제를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들은 대부분 그들의 세상적인 지혜와 자기 확신과 교만의 어리석음으로 인하여 바울의 사도직분의 의문을 제기했으며 혼돈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영어화된 헬라어입니다. 주님의 사도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분의 권위로 그분에 의하여 보내심을 받은 믿는 이입니다. 페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처음 부분에서 유대인들 가운데 그러한 사도였으며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의 둘째 부분에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러한 사도들이었습니다.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다른 이들도 또한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고 거룩한 진리를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교회들을 세우는 능력이 있다면 그는 주님의 위임과 권위를 가지고 주님에 의해 보내진 사도로서 자격이 있으며 확증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하신 몸 안에서 주님을 보았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특권으로서 보는 이에게 어떤 존귀와 영광을 자아내지만 이것이 주님의 사도가 되기 위한 요구사항이나 자격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도들 중에 하나였으나 이러한 방법으로 주님을 보지 못한 바나바의 경우로 입증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계시에 의해 영 안에서 주님을 아는 것은 사도가 되기 위해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또한 주 안에서 나의 역사가 너희가 아니냐 고 묻습니다. 주 안에서 그의 열매 있는 결과는 바울의 사도직의 증거이지 그것을 위한 자격이 아닙니다. 2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인친 것이 주 안에서 너희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 안에서 복음으로써 고린도에 믿는 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그들에게 사도였습니다. 그의 수고의 열매는 그의 사도직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도의 효과 있는 사역의 충분한 결과는 그의 사도직의 증거요, 확증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의 사도직을 인친 것입니다. 그것은 그의 사도직을 확증하고 증명하는 그의 사도로서의 수고를 분명히 구분하는 표식입니다. 9장에서 바울은 직접적인 방법으로 자신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그의 사도직에 대하여 말한 사실은 또한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그의 사도직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음을 가리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정말로 사도인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문제를 의논했을 것이며 또한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의심한 것을 알았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9장에서 그는 강하고 직접적이고 솔직한 방법으로 그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그가 1절에서 질문한 네 가지 질문들은 바울의 솔직함을 예로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영은 매우 깨끗합니다. 그는 조금도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술술을 쓰는 것은 불순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의 바른 방법으로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사실상 정치적이 될지도 모릅니다. 1절에 있는 바울의 질문하는 말들은 분명히 공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와 같은 질문들을 함으로써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바울은 공손하거나 정치적이지 않지만 순수하고 참되고 정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동기나 의도 안에서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공손하거나 정치적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2절에서도 솔직하고 직선적입니다. 여기서 그는 성도들에게 그가 다른 이들에게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그들에게는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는 주 안에서 그들을 낳았으며 그들은 주 안에서 그의 사도직에 대한 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내가 낳은 아비가 아닐지 모르나 너희에게는 분명히 그와 같은 아비이다. 나는 복음을 통하여 너희를 낳았으며 너희 존재는 나의 사도직에 대한 인이다. 나는 사도직을 가지고 있으며 너희는 그 인이다. 그의 권리. 3절에서 바울은 나를 힐문하는 자들에게 대한 나의 변명이 그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힐문과 답변이라는 말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은 사실상 바울을 힐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가 사도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를 알기 위해 조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문에서 3절 끝의 쉼표는 다음 구절들이 바울의 변명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소위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믿는 이는 자기를 위하여 결코 변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를 지며 자신들을 변명하기를 삼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주 예수님은 자신을 변명했으며 여기서 바울도 그가 고린도인들 앞에서 변명한 것을 보여줍니다. 4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권리가 없느냐? 라고 묻습니다. 권리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권위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8장 9절과 9장 18절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에서의 권리는 성도들과 교회들의 비용으로 복음을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5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이 없겠느냐. 다시 한번 바울의 말은 강합니다. 복잡하고 철학적인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바울로 하여금 그와 같이 강하고 직선적인 방법으로 말하도록 만들었습니다. 6절은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업을 갖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들 중에 어떤 이들은 직업을 갖고 일하지 않았지만 교회에 의하여 또는 믿는 이들에 의하여 공급을 받았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일하지 않을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일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누가 언제 자기 비용으로 전쟁을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실과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라고 묻습니다. 전쟁을 한다는 바울의 언급은 이전에는 고린도인들이 포로되었었으며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싸움으로써 그들이 사탄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케 되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너희를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전쟁에서 싸웠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비용으로 그와 같은 전쟁을 해야 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냐? 더욱이 포도원과 양떼에 대한 바울의 말은 고린도에 믿는 이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실과를 생산하는 포도원이요 또한 목양되는 양떼였음을 가리킵니다. 8절부터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이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전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 안에서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여기에서 바울은 놀라운 방법으로 구약 성경을 인용하여 현재의 상황에 그것을 적용합니다. 그는 또한 밭 가는 자는 소망 안에서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다시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농장에 비유합니다. 3장 9절에서 그는 그들이 하나님의 농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함께 참여할 소망 안에서 땅을 갈고 곡식을 떨었습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너희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신의 것들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매우 강합니다. 고린도인들은 그를 반박할 여지를 갖지 못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계속합니다. 다른 이들이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참는다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문자적으로 감추기 위해 그릇에 담는 것, 즉 뚜껑으로 덮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에게 행한 모든 것들을 담는 그릇과 같았으며 또한 그것들을 덮는 뚜껑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로 하여금 억지로 뚜껑을 벗기고 그릇의 내용물을 쏟아내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서 바울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아무런 장애가 없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에서 질문할 때 바울은 다시 구약 성경을 언급합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14절에서 그는 이러한 원칙을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을 정하셨느니라. 15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내가 이러한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가 주님의 관심을 위하여 필사적으로 절대적인 것을 봅니다. 그는 다만 그의 모든 권리를 기꺼이 희생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대가로 지불하려 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에 믿는 이들로부터 원조나 선물을 받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을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그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기꺼이 죽으려고까지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고린도전서 9장의 깊이를 살펴본다면 우리는 바울이 단지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순수한 마음과 영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어떤 곳에서도 그처럼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만일 바울이 순수하지 않았었더라면 그는 이 모든 구절들을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문제들은 단지 그들의 복잡함 때문만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순수함이 결핍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복잡한 것들은 대부분 표면에 있는 것입니다. 그 표면 아래에는 불순함이 깔려 있습니다. 장로들과 동역자들과 성도들은 그들의 동기와 의도에 있어서 순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것은 참되고 단순하고 전혀 정치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이 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순수하고 참되었다는 사실에 의해 깊이 감동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고린도인들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시험했으며 그의 사도직에 관하여 의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의 동기와 생각과 느낌에 있어서 그들은 순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고린도인들은 심지어 바울이 그들을 속여 빼앗았고 교활한 방법으로 그들을 기만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만일 바울이 순수했던 것처럼 순수했더라면 그들은 바울이나 그의 사도직에 대하여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츠만 이 형제님은 언젠가 도둑들은 종종 다른 이들이 그들에게서 훔쳐갈 것을 걱정한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그에게서 훔쳐갈까봐 의심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이 도둑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만일 그가 다른 이들로부터 훔치지 않았다면 그는 다른 이들이 그에게서 무언가를 훔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고린도인들은 순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이 순수하지 않고 그가 그들의 이의를 취한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들이 불순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이 악한 불순함은 우리 모두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타락된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는 모두 불순합니다. 가령 어떤 형제가 물질을 가지고 나에게 올 때 이 물질이 그 형제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의도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를 의심한다 합시다. 이러한 생각은 죄는 아니지만 불순한 것입니다. 물질을 받는 것에 관해서 나는 주님으로부터 중요한 원칙을 배웠습니다. 이 원칙은 참된 모든 물질을 받는 것이며 그것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주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며 또한 그 물질을 준 사람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질을 준 사람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는 것은 우리가 매수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몇 번 사람들이 나에게 불순한 동기로 물질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사람들이 불순하다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 후에 나는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거듭 말하거니와 불순한 동기로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불순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만일 우리가 순수하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15절에 있는 바울의 말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은 바울이 이러한 방법으로 쓴 것이 어떤 원조나 공급을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한 고린도인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고린도인들로부터 어떤 것을 받으려는 의도로 쓰지 않았다고 명백히 말함으로써 그와 같은 불순한 생각들에 대해 문을 닫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바울이 주님과 한 영이었으며 그가 절대적으로 순수했음을 봅니다. 그의 순수함으로 인하여 그는 솔직하고 직선적이고 정직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을 쓴 목적이 고린도인들에게 공급받고자 함이었다면 바울은 불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서신을 쓰는 데 있어서 바울은 순수했습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에서 많은 문제들이 외관상으로는 복잡함들에서 비롯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문제들은 불순함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위해 무언가를 하리라는 목적을 가지고 어떤 것을 말하거나 행하는 것은 불순한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서 이익을 취하려 한다고 생각하는 것 또한 불순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불순한 생각에 문을 닫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불순하다면 우리는 담대하거나 솔직하거나 직선적일 수 없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이고 은근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우리는 바울의 동기와 의도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몸에 관계된 것임을 봅니다. 바울은 극도로 순수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순수하다면 어떠한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교회 생활의 문제들의 저변에 있는 원인은 불순함입니다. 고린도인들은 한편으로 바울에 대한 질문들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바울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환영했지만 또한 그에 대하여 의문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불순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인들이 순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순수한 방법으로 나은 아비로서 스스로 처신했습니다. 고린도에 믿는 이들에게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그는 하나님과 하나였으며 절대적으로 순수한 사람으로 자신을 나타냈습니다. 주님의 일에 있어서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몸 외에 다른 동기가 없었습니다.